VOA 세계뉴스입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18일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JSA를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북한이 이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월북한 미국인의 성별이나 나이 등 신원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정전협정 관리 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크름대교 공격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름대교 상황을 논의한 정부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크름대교 공격에 보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국방부가 관련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크름대교는 오랫동안 군사수송에 사용되지 않았다면서 민간인 부부가 사망하고 부부의 14살 딸이 부상을 입은 이번 공격은 잔인하고 무의미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 반테러위원회는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수중 드론을 이용해 크름대교를 공격했다고 밝혔으며 당국은 해당 공격이 우크라이나 특수기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크름대교 공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해군과 국가보안국이 공격의 배후라고 보도했습니다. 크름대교는 러시아가 2014년 점령한 크름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다리로 지난해 10월에도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역내와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에서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고 이스라엘 시민들에 대한 최근의 테러 행위를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양국 간 파트너 관계가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는 초석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연합군사훈련을 포함해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국가 해법 실행 가능성을 유지하고 요르단강 서안의 안보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안 지역에서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속적인 증가에 우려를 표하면서 당사자들이 더 이상의 일방적 조치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총리실은 오늘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에서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구체적인 회담 시기와 장소는 논의 중이라면서 올해 말에 두 정상이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오늘 기후협력을 통한 미중관계의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케리 특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기후협력이 우리의 입장차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능력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기후협력을 위한 대화가 타이완과 무역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양국의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세계는 기후 문제와 관련한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특사는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관계 안정에 매우 전념하고 있으며 세계에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왕 위원은 케리 특사를 내 오랜 친구라고 환영하면서 특사 임명 뒤 케리 특사가 기후협력 추진을 위해 해온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위원은 녹색, 저탄소, 지속가능한 개발 경로의 구축은 다음 세대를 위해 중요하며 이는 국제적 책임을 공유하는 문제라면서 중국은 기후협력을 위한 대화를 강화하는 한편 더 나은 상호 해결책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을 면담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오늘 서울에서 핵협의 그룹 NCD 첫 회의를 갖고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게 핵공격을 할 경우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며 확장 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담화를 거듭 발표하는 가운데 ICBM 발사와 핵실험 등 대형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 ARF가 의장 성명을 내고 급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 북부는 구름 많고 낮 동안 가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1도에서 22도, 최고는 25도에서 3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늘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핵협의 그룹 NCG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은 이날 미군 핵 전략 잠수함이 수십 년 만에 한국에 기항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확장 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한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핵 협의 그룹 NCG 첫 회의를 연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미한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인도태평양조정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정책군축조정관,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양국 국방당국 차관보급과 외교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미한은 NCG는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억제와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라며 양국의 집단 역량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은 이번 NCG 출범 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 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국 측에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NCG가 핵과 전략 기획과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 관련 지침을 포함한 양자간 접근법을 논의하고 진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은 보안과 정보 공유 절차 개발을 비롯해 위기와 유사시 핵 협의와 소통 체계, 관련 기획과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등에 대한 협력과 개발 등 다양한 업무 체계를 이번 회의를 통해 확립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 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 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re is no issue that we take more seriously than the strength than the confidence in our nuclear deterrence.
캠벨 조정관은 우리에게 핵 억제는 그만큼이나 분명한 신뢰를 갖고 있고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분명한 자산이라며 현재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이것을 충분히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 위대한 동맹인 미한 동맹에 있어서 신뢰도를 확대하고 우리의 파트너십이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우 차장은 미한 동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양국의 확장 억제는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김 차장은 미한 양측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핵 전략 기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또한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어떠한 핵 위기 속에서도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한은 NCG의 업무 체계를 조속히 갖추고 수개월 내로 진전된 사항을 각 지휘계통을 통해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미한은 향후 NCG 형식과 관련해선 적절한 급에서 분기별로 개최될 것이라며 다음 고위급 회의는 올해 연말에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미 전략 핵 잠수함 SSBN이 한국에 입항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현재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핵 전략 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정상은 앞서 지난 4월 워싱턴 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미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SSBN은 핵 추진 탄도 유도탄 잠수함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해 전략적 임무를 수행합니다. 한국 국방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켄터키함이 18일 오후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SSBN은 기본적으로 핵이 트라이던트 2가 있습니다. 그래서 SSBN이 한국에 왔다라는 것은 미국의 핵무기가 한국 어쨌든 기항을 한 거니까 들어와서 있다라는 것을 현시했다, 프레젠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국의 미 SSBN이 기항한 것은 1981년 3월 로버트 리 방문 이후 42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확장 억제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공약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SSBN 한국 기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한쪽에선 NCG 같은 실질적 협의를 보여주고 같은 날 미 핵 전략 잠수함이 때맞춰 부산에 기항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는 물론이고 핵 억제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7일 담화를 내고 미한의 확장 억제 강화에 반발하며 주한미군 철수로도 비핵화는 불가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은 확장 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군사 동맹 체제를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 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합동 군사연습의 잠정 중단이나 전략자산 전개 중지, 가역적인 제재 완화 따위로 북한의 불가역적인 무장해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망상이라며 비핵화라는 말은 고어사전에서 찾아봐야 한다고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은 미한이 대북 억지력을 높이고 있고 신냉전구도의 장기화,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등을 고려해 북한 지도부가 강경책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시 또 집권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전화될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이고 또 미중 간의 갈등도 쉽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그런 요구가 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김 부부장의 담화는 비핵화 불가와 대화의 비현실성, 향후 군사적 공세의 정당성을 주장한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다만 김 부부장의 담화가 미국의 가역적 성격의 공약만 믿고 북한의 영원한 안전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는 불신을 제기한 것은 미국의 입장 변화 여지를 떠보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 영구적인 안전과 바꿀 수 있는 불가역적인 걸 가져와 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전체적인 맥락은 굉장히 부정적인 비난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다소 여지를 열어두는 듯한,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미국 떠보기? 이제 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한국 외교부는 18일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한 입장을 내고 김 부부장이 거부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11차례 만장일치로 북한에 부과한 국제법상 의무라며 북한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한국 군당국은 이날 미한 NCG 첫 회의 개최와 맞물려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담화를 거듭 발표하는 가운데 ICBM 발사와 핵실험 등 대형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외교, 제재, 정보전 등 가용한 모든 도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잇단 담화와 관련해 향후 도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We could expect continued missile launches of various ranges, more provocative if they were to do a missile launch over Japan out to a.
클링너 연구원은 17일 VOA와 통화해서 북한이 계속 다양한 사거리에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낙하하는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재진입체 능력과 다탄도 능력을 과시할 수 있고 미국과 한국이 1년 넘게 임박했다고 말해온 7차 핵실험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나 한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북한이 도발과 엄포 수위를 높인 것이 아니라며 북한은 이미 지난해부터 미사일 발사로 미국과 한국의 틈을 벌리고 연합 군사훈련을 포기하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확장 억제와 군사동맹 체제를 강화할수록 북한을 회담에서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연습 잠정 중단, 전략자산 전개 중단, 제재 완화 등으로 북한의 불가역적인 무장해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망상이라며 최근 ICBM 발사는 북한의 군사적 공세의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도 북한이 기존의 도발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ICBM이나 핵실험은 북한이 너무 절박하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f they see that they can gain an advantage by forcing either a split in the ROK-US alliance, you know, it could be directed to try to unhinge.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이 핵협의 그룹을 해체하며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등 미한 동맹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아니면 북한 내부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외부 위협을 계속 발생시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면 ICBM 발사나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이 오판으로 인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모종의 무력 도발을 할 수도 있다며 미국과 한국이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여정의 발언은 북한이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가장 권위 있고 확실하게 밝힌 것이라며 미국과 군축회담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북한이 미국을 군축회담에 참여시키는 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러한 회담에서 북한의 목표는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런 회담에 참여함으로써 미국은 정확히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여정이 합동 군사훈련 일시 중단, 전략자산 전개 중단,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향후 군축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미리 예고했다며 북한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원하기에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군축회담을 이용해 미한 동맹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종식시키고 미국의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병력을 철수하거나 최소한 감축하도록 하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전술, 전략 무기를 제거하고 북한이 핵 능력을 이용해 한반도의 전략적 지배를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17일 VOA에 북한이 지난 2년 동안 도발을 해왔지만 유엔이나 미국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과 준비태세 강화는 그에 앞선 훈련 중단을 되돌린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루제로 연구원은 대북 군사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외교적으로는 제재 회피 적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if there's more to be done on the military side, I would do that. On the diplomatic side, I think they've made clear that they're ready to talk whenever North Korea.
루제로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이 준비되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북한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안보리 소집에 외교적 자본을 활용하는 대신 제재 회피와 사이버 활동에 관여하는 북한 대표들을 여전히 은닉하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에 관여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 은행의 네트워크를 추적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주요 자금 원천인 사이버, 해외 노동자, 석탄 수출을 집중 겨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미국과 한국이 김정은을 실제로 압박할 수 있을 만큼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다며 정보전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김정은의 전략이 실패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정책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의 원인이라는 점을 북한 주민들과 엘리트들에게 정보 유입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only way we're going to see change by Kim Jong-un is if those around him can exert a subtle kind of pressure to get him to change direction.
맥스웰 부대표는 김정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주변 사람들이 미묘한 압력을 행사해서 그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올해도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 외무상을 파견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유엔은 북한 대사의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는 9월 1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하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기조 연설자로 최선이 외무상이 아닌 대사급을 내세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이 최근 공개한 제78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 순서에 따르면 북한 순서는 일반 토의 마지막 날인 26일 오전으로 잡혔습니다. 북한은 이날 시리아와 바레인, 교황청에 이어 네 번째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유엔 사무국은 북한 순서 바로 옆에 대사급 외교단을 의미하는 CD라는 문구를 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북한을 대표해 연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총회는 매년 9월 새 회기 개막 1, 2주 뒤 각국의 정상급 인사와 외교장관, 대사 등이 기조연설을 하는 일반 토의 행사를 개최합니다. 주제에 구애받지 않는 만큼 각국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전달되는 자리입니다. 북한은 2014년과 2015년 리수용 당시 외무상을 연설자로 내세웠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리용호 전 외무상을 뉴욕으로 파견했습니다. 2018년 당시 연설에서 리용호 외무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지만 일방적으로 핵무장을 해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부터는 김성 대사가 연설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대사급 인사를 연설자로 내세우는 건 올해로 5년째입니다. 다만 각국은 일반 토의 연설자를 변경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 혹은 그 외 인사를 연설자로 파견할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닙니다. 한편 유엔에 따르면 올해 일반 토의에는 194개 나라가 참여하며 이 중 161개 나라가 정상급 인사를 파견합니다. 그 밖에 3개 나라가 총리급 연설을 예고했고 27개 나라와 3개 나라는 각각 장관급과 대사급의 연설을 유엔에 통보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첫날인 19일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또 정상급 인사 파견을 예고한 한국은 일반 토의 셋째 날인 21일 오전 10번째로 순서가 잡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유엔 총회 연단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상급 인사, 즉 총리가 연설자로 나서는 일본은 같은 날 오후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에 이어 오후 17번째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각각 총리와 장관을 연설자로 내세우는 중국과 러시아는 23일 오전에 연설 일정이 잡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회 내 정치 공방이 격화되면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같은 초당적인 안건조차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연장하기 위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의회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해당 법안을 2024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루비오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VOA에 루비오 의원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루비오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김정은 정권에 계속 묻기 위한 이 초당적 법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매년 국방정책의 방향과 예산을 설정하기 위해 통과시키는 법률로 여기에 수정안으로서 포함된 법안의 의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상원에선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하원에선 공화당의 영킴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회기 내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북한인권법은 지난해 9월을 기해 만료됐고 의원들은 새 회기가 시작된 올해 법안을 다시 발의한 상황입니다. 북한인권법은 2008년, 2012년, 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연장됐는데 연장이 지연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의회는 지난 2018년의 경우도 시한을 1년 가까이 넘겨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했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유사하게 민주당과 공화당 간 국내 정치 공방이 격화하면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같은 초당적이고 간단한 안건조차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적했습니다. 의회에서 25년 동안 국무했던 킹 전 특사는 17일 의회와의 전화통화에서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공화당과 민주당 간 불협화음으로 인해 의회 내 기류가 호전적이고 그 결과 이견이 없는 단순한 문제 처리도 과거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ongress is quite dysfunctional and you know the inability of Republicans and Democrats to get along. The atmosphere is contentious.
그러나 의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건 아니라고 킹 전 특사는 설명했습니다.
I don't think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considered a less important issue. I think it's
킹 전 특사는 필요한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다른 많은 문제와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는 데 의회 내 의견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의원들의 의결하도록 하기가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프로그램 지원금은 통상 다음 회기 연도분까지 미리 승인되고 할당되기 때문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지연으로 인해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미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차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레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17일 VOA에 의회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처리는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과 기회 그리고 번영을 가져다 주기 위한 노력을 미 입법부가 확고히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이어 미국의 모든 부서 중 입법부는 지난 20년 넘게 북한인권 문제에 가장 적극적이었다며 의회가 북한 인권법을 재승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군 당국은 미 한일 3국이 실시한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이번 훈련이 대북 억지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동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해상전력이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고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16일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존피남이 16일,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구축함 JS 마야함, 한국해군 세종대왕급 구축함 율곡22함과 함께 3국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우리 군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동맹인 일본, 한국과의 3자관계에 힘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3국 협력은 지역 안정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가치와 결의를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이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한국 해군도 미 한일 세 나라가 각각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이 탑재된 구축함들을 동원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 사이 공해상에서 훈련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동맹국들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의 표적을 놓고 훈련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인 샘 탕그리드 교수는 핵무기를 방어하는 데 한치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더 많은 훈련을 할수록 방어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확신이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예비역 대령인 탕그레디 교수는 1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는 또한 미국과 일본이 한국 방어 지원에 전념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를 북한에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탕그레디 교수는 세 나라가 실시한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이 북한 억지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공격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단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미, 한일 세 나라는 해상과 공중에서 활발히 합동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최근 핵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B-52H를 동원해 한국, 일본과 각각 수차례 연합공중훈련을 수행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 남포 유류 항구에 40여 척의 유도선이 드나들면서 최대 100만 배럴 이상의 유류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공식 보고한 대북 유류 공급량은 15만 배럴에 불과합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7일 북한 남포 유류 하역 시설의 유조선 세 척이 정박한 모습이 플래닛랩스 위성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이들 유조선은 각각 95m와 85m, 60m 길이로 모두 바다 쪽으로 길게 뻗은 하역 부두에 선체 중간 부분을 밀착한 상태입니다. 부두 반대편, 즉 육지 부분이 북한 최대 규모로 알려진 유류 탱크 밀집 지대인 만큼 유류 하역 작업 중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사흘 전인 지난달 14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선 60m 길이의 유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두 척을 볼 수 없고 이틀 뒤인 19일자 위성사진에선 세 척이 모두 사라진 점으로 볼 때 17일을 전후한 시점 이곳을 활발하게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BOA가 플래닛랩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동강 해빙기인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남포 유류 하역시설과 인근의 해상 하역시설을 출입한 유조선은 42척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개월간 3, 4일에 한 척꼴로 유조선이 드나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짙은 구름이 낀 날과 야간에 유조선이 출입했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곳에 정박한 유조선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포 유류하역시설은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불법 유류활동 현장으로 지목한 곳입니다. 특히 유조선 정박 횟수를 토대로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 양을 추산하기도 했는데 이를 근거로 매년 북한이 안보리가 허용한 정제유 반입량 50만 배럴을 넘기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실제로 전문가 패널은 유조선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 양을 선박에 따라 만에서 3만 배럴로 추정해왔는데 올해 상반기에 포착된 42척의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북한은 최소 42만에서 최대 126만 배럴의 유류를 반입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5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렇게 많은 양의 유류를 반입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유엔의 공식 기록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유류를 수출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를 각각 9만 3천 배럴과 6만 4천 배럴로 보고했습니다. 특히 앞서 BOA는 중국 해관청사 자료를 분석해 중국이 북한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정제유량 합산치가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역청과 윤활유, 석유젤리, 윤활유용 기유 등 비연료 유류 제품을 더한 결과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국이 북한에 연료용 유류를 전혀 공급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의 공급량도 6만 배럴 수준에 불과해 이 기간 유조선 입출항 횟수로 추산된 42만에서 126만 배럴과는 큰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아세아 지역 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들이 급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지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지난 14일 만난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외교장관들이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17일 공개한 제30차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의장 성명에서 북한과 관련해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 간의 지속적인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의 급증과 그에 따른 한반도 긴장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장 성명은 이번 회의는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는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이뤄내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긴장의 근본 원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표명됐다고 의장 성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 당사자 간의 평화적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이 우선순위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이번 회의는 ARF와 같은 아세안 주도 플랫폼을 활용한 관련 당사자들 간의 평화로운 대화 분위기 조성을 포함해 건설적인 역할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부 장관들이 북한에 의한 납치와 억류자 문제 등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지적했다고 성명은 덧붙였습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해 있는 유일한 영내 다자안보협의체로 영내 정치와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94년 결성됐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수장이 북한을 인도태평양 영내 주요 위협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안보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12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EU 장관급 회의와 제30차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의 결과를 담은 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여러 도전과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17일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미얀마 지역의 군사 반란을 언급하면서 모두가 염두에 두고 있는 또 다른 위기는 북한으로 인한 위기라며 탄도미사일과 핵 능력으로 영내 전체를 위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과 긴장을 거론하면서 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국제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ARF회의에서 한반도를 비롯해 타이완과 남중국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영내 긴장 고조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진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유럽과 아세안 지역은 안보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ARF를 통해 EU가 아세안 지역과 더욱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회의에서 EU가 아세안 중심주의에 전념하고 있으며 아세안 중심 포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유럽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으며 서로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역동적인 지역에서 더 많은 파트너와의 관계 다각화 및 긴밀한 관계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유럽의 필요성을 반영해 우리의 협력이 빠르게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영내 주요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아세안 중심성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앞서 지난 12일 열린 아세안 EU 장관급 회의에서도 유럽과 아시아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럽연합과 아세안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지역 통합기구라며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은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 are the most advanced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 in the world, the European Union and ASEAN.
보렐 고위 대표는 앞서 지난 14일 열린 ARF 회의에서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이틀 전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같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사용에 대한 언급은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속가능한 안보로 가는 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는 것이며 이는 주요 당사국과의 대화 재개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영내 다자 안보 협의체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10개 회원국과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총 27개 나라가 참여하는데 14일 회의에는 미얀마를 제외한 26개 나라가 참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하원의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미한일 3국 공조 증대 방안에 대한 의회 브리핑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비한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라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한반도 관련 새로운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 최종안에는 한일 및 미한일 방위공조 증대 방안에 대한 의회 브리핑을 요구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에게 한국, 일본과 관련된 방위 공조 노력과 더불어 미국이 방위 분야에서 한일 양자 공조 혹은 미한일 3국 공조 증대를 촉진할 기회나 구상 등에 관한 의회 브리핑을 지시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하원 군사위가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 담겼던 것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에도 포함됐습니다. 전년도 법안에는 없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본토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라는 조항도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특히 첨부 설명서에서 지난 3월 8일 미 북부사령관이 청문회에서 북한의 제한적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할 능력은 여전히 자신한다면서도 우리의 방어 역량을 능가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과 역량에 대해 목격해온 것에 근거해 앞으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 총장에게 내년 3월 1일까지 미국의 본토 방어 미사일 강화 옵션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국방관련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조항 역시 하원 군사위가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 담겼던 내용입니다. 한국과 관련해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과 확장 억제 공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법안은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며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 방위조약에 부합하게 약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모든 범주의 미국 방어 능력을 사용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것 등을 통해 국방장관은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하원 최종안에는 한국전쟁의 2층 영웅으로 알려진 미해군의 로이스 윌리엄스 대령에게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윌리엄스 대령은 한국전에서 소련군의 미그 전투기 4대를 홀로 격추하는 등 큰 공로를 세웠지만 당시 임무가 수십 년 동안 기밀로 분류된 상황에서 훈장 수여 기한이 만료돼 명예훈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이 제정한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을 맞아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 앰네스티가 북한 당국에 모든 수감자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만델라 규칙의 준수를 강조했는데 일각에선 북한이 조금이나마 수감자 처우를 개선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경과 희생, 전투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투쟁은 제 삶입니다. 저는 생이 다하는 날까지 자유를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악명 높은 흑인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투쟁했던 만델라 전 대통령이 지난 1961년 언론 성명을 통해 강조한 말입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은 이런 불의에 대한 투쟁 때문에 27년의 긴 세월을 독방 등 감옥에서 보냈지만 대통령이 된 뒤 보복이 아닌 용서와 화해 등을 강조해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은 1994년 세계가 주목한 그의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우리는 민족 화해와 국가 건설,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위해 단합된 국민으로서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therefore act together as a united people for national reconciliation.
유엔은 이런 만델라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자유와 평화를 위한 그의 행동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의 생일인 7월 18일을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로 지정해 2010년부터 해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올해 기념일을 맞아 무너뜨리고 파괴하긴 쉽다. 영웅은 평화를 만들고 구축하는 사람들이다란 만델라 전 대통령의 명언을 홈페이지에 올리며 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특히 성명을 통해 만델라 전 대통령은 용기와 신념의 거장이었다며 그가 행동으로 남긴 유업을 계승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인종주의, 차별, 혐오란 독을 없애기 위한 행동, 식민주의의 유산을 소멸시키기 위한 행동, 평등과 인권,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증진하기 위한 행동으로 만델라의 업적을 기리자는 것입니다. 앞서 구테여스 사무총장은 지난해에도 국제 만델라의 날 영상 성명을 통해 넬슨 만델라는 지역사회의 치유자이자 여러 세대에 걸친 멘토였다고 회고했습니다.
Nelson Mandela was a healer of communities and a mentor to generations. He remains a moral compass and reference to us all.
유엔인권기구는 17일 비회의에 보낸 성명을 통해 유엔이 2015년 채택한 만델라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 정부가 이 규칙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만델라 규칙은 유엔 총회가 지난 2015년 기존의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칙을 재정비해 채택한 포괄적인 국제 인권 규범입니다.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 사무소장은 성명에서 만델라 규칙은 모든 국가에서 적용돼야 하는 수감자 처우의 기본 또는 최소 기준에 대한 국제 합의를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칙의 첫 장이 모든 수감자는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에 따라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히난 소장은 하지만 북한에선 이런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유엔인권기구는 북한 내 구금자들에 대한 기준 이하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인권침해엔 일상적인 고문과 학대, 모욕적인 신체수색, 사회의 계층 즉 성분에 대한 차별, 의료서비스 접근성 부족, 식량 부족, 가족과의 광범위한 연락 부재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이런 위반은 수감자는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며 고문이나 다른 부당한 처우는 금지되고 수감자는 차별 없이 필요에 따라 대우받아야 하며 감옥의 목적은 사회를 보호하고 재범을 줄이는 데 있다는 만델라 규칙의 기본 접근 방식의 핵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앞서 2001년과 지난해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에서 북한 정부에 관리소를 즉각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지체 없이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며 만달라 규칙 등 국제 규범의 준수를 촉구했었습니다. 결의는 특히 구금시설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시설의 상황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관련 조항과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칙, 즉 넬슨 만델라 규칙에 명시한 대로 구금자의 인도적 대우와 관련된 의무와 약속을 준수토록 조처해야 한다고 권고했었습니다. 나다 알라스포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역시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 구두보고를 통해 정치범 등 수감자의 인권피해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은 정의에 대한 권리와 완전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잊혀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victims' rights to truth, justice, and accountability for violations suffered in the democratic
지난 서울 유엔인권 사무소장은 이런 수감자 처우 문제에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내며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 특히 심각한 인권 침해에 가장 취약한 수감자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북한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 정부가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을 비준하고 독립적인 감시자에게 구금 장소들을 개방하며 구금 시스템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유엔 인권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비정부기구들도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을 맞아 북한의 구금 시설에 이루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과거 유엔의 새 만델라 규칙 채택 운동을 주도했던 국제 엠네스트는 17일 VOA에 만델라 규칙이 채택된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의 구금시설에선 이에 반하는 각종 인권침해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자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제기한 북한 구금시설 내 인권 문제에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인권 개선 압박으로 북한의 일부 개선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의 최재훈 북한인권 담당관은 북한의 구금시설 내 구타, 고문을 포함한 인권침해 발생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그 정도가 다소 감소한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 담당관은 이는 최근 탈북한 북한 주민 수십 명을 직접 인터뷰해 얻은 결과라며 대다수의 북한 주민이 인권이란 개념조차 알지 못했던 2010년대 초 이전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이는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보고서도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첫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수감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 가혹행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면서도 일부 개선 징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엔 구리 후 구속 처분된 사람의 경우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숙인 채로 이동해야 했지만 2017년 전으론 수감자에게 머리만 살짝 숙이고 이동토록 했고 조사 중 족쇄도 채우지 않았으며 폭행도 다소 줄었다는 진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2017년쯤 하달된 방침에 따라 과제나 계획을 못해도 처벌하지 말 것, 구타와 몰아주기 하지 말라는 진술도 탈북민들을 통해 나왔다고 통일부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지난 20년간 탈북민 2만여 명의 증언을 기록해온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윤여상 소장도 17일 VOA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의 수감자 처우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소장은 북한은 여전히 수감시설과 수감자 대우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정도로 갈 길이 멀다면서도 최근 탈북민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북한 정권이 개선 노력을 하는 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인권단체들과 활동가들은 북한이 조금이나마 이런 개선을 시도하는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국제사회의 흐름이나 압박을 의식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의 최재훈 담당관은 북한의 변화 징후가 만델라 규칙의 등장과 연관이 있는진 파악된 게 없다면서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 의회에 근무하며 인권운동가로도 활동 중인 티머시 조 씨는 17일 비웨이에 수감자 개선 징후가 사실이라면 긍정적 변화라면서 국제사회가 더욱 인권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막상 영국 그 윈블던에 위치한 구치소 안을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 면회를 하는 게 다 나와서 그 수감자하고 가족 사이에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다 공간이 다 마련돼 있었고 인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쉽게 표현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딱 보였어요. 그때 비교되더라고요. 두 쪽 다 이게 비유가 안 될 정도로.
과거 꽃제비 시절 중국에서 체포돼 중국 감옥과 북송 뒤 북한의 열악한 구금시설을 모두 경험했었던 조 씨는 영국의 한 구치소를 방문한 뒤 깜짝 놀랐다며 북한 당국도 수감자들의 최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소식이고 그나마 조금이나마 사람의 대접을 받는 그런 환경이 개선된다면 좋잖아요. 어찌 보면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청신호가 될 수 있고 청신호가 될 수 있고 국제적인 압박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북한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 구금시설의 황공 변화를 숙단하긴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인권조사단체인 전환기 성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최근 몇 년간 탈북민 규모가 급감했기 때문에 소수의 진술로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초기 3, 4년간 구타가 준 것 같다는 진술은 김정은의 은덕으로 선전하거나 민심 얻기 정도일 수 있다며 이런 조치가 한시적인지 유지되고 있는지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성명에서 만델라 전 대통령의 명언, 즉 감옥에 들어가 봐야 그 나라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한 나라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류층 국민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을 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만델라 전 대통령의 명언을 언급하면서 북한 정부의 개선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선 평양의 거리에서 치러지는 화려한 행사와 핵무기를 자랑하는 것보다 자국의 구금시설에 대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 이에 대한 책임 인정과 함께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는 수준으로 수감자 처우를 즉시 개선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N뉴스 김영권입니다.
사단법인 북한 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올바른 북한 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 모임 등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들은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수신인으로 지정한 서신을 주한 중국 대사관 앞으로 보내 현재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중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2,000명의 탈북민이 구금돼 있으며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과 의정서, 1988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UN 회원국으로서 국제규범인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북송을 중지하고 그들과 UN 난민기구와의 접촉을 허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민이 1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4월, 5월, 6월에 입국한 탈북민이 65명으로 남성과 여성이 각각 18명과 4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분기 34명과 합치면 상반기에 입국한 탈북민은 총 99명으로 작년 상반기에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최근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대부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발발로 북중 국경이 봉쇄되기 전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지에 체류하다 입국한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분기 입국 인원이 작년 동기나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늘었다며 이는 최근 중국 국내와 국가 간 이동 제한이 완화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76년 7월 18일 루마니아의 체조 선수인 나디아 코마네치가 올림픽 체조 사상 처음으로 만점을 기록합니다. 올림픽 체조 경기 2단 평행봉 부문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쳐 10점 만점을 받아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30초 동안 코마네치 선수의 체조가 끝나자 관중들은 일제히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에 1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하지만 곧 10점 만점이라는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전의 체조 경기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전광판에는 9.99까지만 표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관중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코마네치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코마네치 선수는 이 올림픽에서 2단 평행봉 부문을 포함한 7개 부문에서 10점 만점을 기록합니다. 코마네치 선수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하며 세계적인 체조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1968년 7월 18일 화학자 고든 무어와 물리학자 로버트 노이스가 캘리포니아주의 인텔을 설립합니다. 인텔은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중앙 처리 장치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입니다. 1971년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인텔 4004를 만들었습니다.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인해서 소형 컴퓨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인텔의 기원은 초창기 실리콘밸리 기업으로 불리는 페어차일드에서 독립한 과학자들이 회사를 설립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1947년 12월 23일 벨 연구소가 반도체 혁명을 견지할 트랜지스터 개발에 성공해 샌프란시스코 팔로알토 근처 마운틴뷰에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과학계에서 주목을 받던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를 영입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의 쇼클리와 갈등을 겪게 되고 연구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1968년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명을 노이스 무어 일렉트로닉스로 만들고 이후 통합과 전자공학이라는 단어를 합친 인텔로 바꾸고 1968년 7월 18일 인텔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